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관 4명은 어제 치외법건인 북한 대사관 내 은신 중인 현광성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리지우 등 용의자 3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들 북한인 3명을 보호하면서 조사에 불응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중국어 매체인 중국보는 오늘 김정남 씨의 시신이 화장 처리돼 북한 측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으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관련 공직자, 뇌물 공여자가 모두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0일 법원의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등 수백 명의 반정부 시위대를 체포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어제 러시아 기득권층의 책무를 강조한 나발리 대표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경찰을 인용해 나발리 대표를 포함해 5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성명에서 평화로운 시위대와 인권 감시자, 언론인들을 구금하는 것은 민주적 핵심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망치려는 이란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개막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경고를 보낸 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협상 불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날 테러와 억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장악을 지지하는 15개 미국 기업체들의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20여 개 이란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군은 미국 주도 연합군 공습으로 최근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에서 민간인 100명이 숨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초기 조사 결과 지난 17일 모술 서부 올드시티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은 연합군 전투기들의 공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셉 부텔 미 중부사령관은 어제 성명에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군은 그러나 당시 해당 지역에 ISIL이 폭발물을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미국이 민간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 위성과 컴퓨터 기술 향상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2억 4천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나토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나토 관리는 이 중 20억 달러는 위성 통신에 투자돼 동맹 국가들에 파견돼 있는 군대와 선박은 물론 무인기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조금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잠을 잘 자는 것, 즉 숙면은 우리에게 단순한 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서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야간뇨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자다가 깨야 하는 이 야간뇨 증상은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과다한 소금 섭취가 꼽혔습니다. 짜게 먹으면 당연히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물을 많이 마시게 돼서 자다 말고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이 자주 생기게 마련일 텐데요. 미국 심장협회는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작은 차 수저로 한 개 분량을 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200명이 소금 섭취량을 하루 11g에서 8g으로 줄이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약 1회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야간뇨 횟수가 줄자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짜게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죠. 숙면에도 반응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소금량을 줄이시고 오늘 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25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0도에서 14도, 신의주 역시 0도에서 1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함흥 0도에서 14도, 끝으로 청진은 1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스팅의 곡입니다. Until, 시간이 멈춰버릴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I caught the world in a bottle and everything was still beneath the moon, we thought your love would have shined for me. If I was smart as Aristotle and understood the rings around the moon, what would it all matter if you loved me? Here in your arms, where the world is impossibly still, with a million dreams to fulfill, and a matter of moments until the dancing ends. Here in your arms, when everything seems to be clear, not a solitary thing would I fear, except when this moment comes near the dancing's end. If I caught the world in an hourglass, saddled up the moon so we could ride until the stars grew dim, until one day you meet a stranger and all the noise is silenced in the room, you'll feel that
you close to some mystery in the moonlight and everything shatters you feel as if you've known her all your life the world's oldest lesson in history here in your arms where the world is impossibly still with a million dreams to fulfill and a matter of moments until the dancing ends here in your arms and everything seems to be clear not a solitary thing do I fear except when this moment comes near the dancing's end oh if I caught the world in an hourglass saddled up the moon and we would ride until the stars grew dim until the time that time stands sti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한국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세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콩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의 친중국 강경파인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이 당선됐고요. 이어서 러시아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서 수백 명이 체포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에 달하는 이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어서 세 번째 이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노 두 사람에 이어서 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한 뒤에 4월 중순에 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전직 대통령인데 감옥에 보내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범죄 증거를 없앨 우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면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이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들도 무거워서 이 구속 사유가 더해진다고 검찰은 설명했는데요. 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 측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 공무상 중요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장시간 조사했었죠.
맞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러서 14시간 동안 조사했는데요. 이 조서 검토까지 22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된 장시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이날 조서 에서 검찰이 제시한 13가지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에 엿새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진행한 겁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가 어떤 것들인가요?
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인데요. 검찰이 8개, 특별검사가 5개 혐의를 정리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습니다. 이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가운데 4가지 정도가 이 핵심 혐의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삼성그룹에서 433억 원, 미국 돈으로 3,87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에서 미르와 케이스 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 미국 돈으로 6,920만 달러를 강제로 모금한 혐의,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지원을 배제할 인물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내의 공무상 비밀들을 측근인 최순실 씨 등의 누설한 혐의 등입니다.
예. 자,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여서 구속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재판에서 유죄가 결정될 경우에 형량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이 앞서 말씀드린 혐의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게 이 삼성그룹에서 낸 돈과 관련한 뇌물죄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대 4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유죄인지 유죄라면 얼마나 형량을 선고할지는 향후 기소되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한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이 의결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관련된 사람들도 역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이 불법 행위들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난 주변 사람들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최 씨는 이 삼성을 비롯한 기업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하고 이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부 기밀 문서를 넘겨받아 열람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진 인물입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콩의 새 지도자가 뽑혔네요.
네, 어제 진행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강경 친중국파인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이 최종 개표 결과 777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홍콩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직을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5년 동안이고요. 선거를 통해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번에 당선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예, 캐리 람 당선인은 강경한 친중국 정부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이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난 2014년 민주화운동 당시 이 총리격인 정무사장 위치에 있으면서 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켜서 중국 당국의 신임을 얻었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줄곧 이 람 당선인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 관리하는 인물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 선전에서 홍콩 주요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이 람 전 정무사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예, 람 전 정무사장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인데요. 중국 정부의 신임이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오늘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였다면서 홍콩 행정장관 선거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홍콩 반환 20주년인 오는 7월 행정장관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것으로 홍콩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 발간된 이후에 현지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은 2005년까지 둥젠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도널드 창이 맡았고요. 2012년부터 직무를 수행 중인 렁추닝 행정장관은 3대째인데요. 이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현지 민주화 세력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이 행정장관 취임식에 국가주석이 참석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당초 홍콩 주민들이 지지하던 후보는 따로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민주파 세력은 당초 존 창 전 재무사장을 지지해왔는데요. 창 전 재무사장은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이 람 당선이 을 앞서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람 당선인이 주민 지지가 더 높았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예,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행정장관을 뽑는 게 아닌 이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진행해온 제도 때문입니다. 어제 실시된 선거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이 선거인단 제적인원 1,194명이 모여서 약 2시간 동안 만에 진행했는데요. 이 선거인단 가운데 900명 가까이가 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민주파 성향의 선거인단은 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선거 결과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홍콩 컨벤션 센터 선거 현장에는 이 람 당선인이 777표, 존 창 전 재정사장이 365표, 우거킹 전 고등법원 판사가 21표를 얻었다는 이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이 람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하려 하자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거인단 일부가 2014년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우산을 들고 현장에서 항의했던 건데요. 이 컨벤션 센터 외부에서도 수백 명의 홍콩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 지도자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시위 현장에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가 아닌 선발이었다면서 홍콩 시민들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행정장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홍콩 행정장관이 새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뽑히자마자 당국이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이 탄압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네요.
네. 홍콩 경찰이 지난 2014년 우산혁명 주도자 9명에 대한 기소에 나섰다고 AFP통신과 미국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의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이 완전 직선제 자유선거로 행정장관을 뽑자는 것이었는데요. 이 민주파인 국민 당 소속의 나냐찬 입법위원과 사회민주연선 소속인 라파엘 웡 그리고 찬킨만 홍콩 중문대 교수 등이 이 사회질서를 해쳤다는 이유로 공공치안 방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러시아로 가볼 텐데요.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어제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있었던 부정선거 항의 시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한꺼번에 열린 건데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만 명이 이르는 시민들이 부패 청산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은 도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경찰이 많은 시위대를 잡아들였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 등 다른 도시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8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러시아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최근 공개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보고서가 이번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 공직자 월급으로서는 가지기 힘든 이 대규모의 땅과 고급 저택, 그리고 포도원, 또 요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드러났는데요. 이 러시아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서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러시아 총리의 부정 축제를 고발한 야당 지도자 역시 체포됐다고요?
네, 이번 부정 축제 보고서를 공개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도 시위 현장으로 향하던 중에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오늘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발리는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날이 올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오늘 러시아 당국이 26일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평화적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을 체포한 것을 비난한다고 밝히고, 평화적 시위 참가자들과 인권운동과 그리고 기자들을 체포한 것은 기본적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오늘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막았다고 비판하고요. 체포한 사람들을 지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하원에서 사장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 개혁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가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독립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10가지가 심장질환 등 미국인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과 연관이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관련 연구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겠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내세웠던 공약인데, 자, 일단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이 건강보험 개혁법안 표결 직전에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한 216표가 필요했는데 이 표가 모자란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백악관으로 직접 찾아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자 결국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예, 당초 지지표가 충분히 모이지 않자 법안 표결을 이미 하루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원래는 이 목요일에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금요일로 하루 미뤘습니다. 뭐 일부 강경한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표결을 더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었죠. 이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충분한 표를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법안을 철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So I'm disappointed. I'm a little surprised, to be honest with you. We really had it. It was pretty much there, within grasp.
네, 표가 아주 조금만 부족했다. 이 몇 표만 더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결과에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철회하게 됐는데 솔직히 놀랐다는 거죠.
예.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사실 또 일부 법안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당초 말했었죠.
네.
예. 그리고 공화당은 다수당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게 되면 법안이 통과될 수는 있었는데 자, 그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내 가장 강경한 보수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이 대부분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새 법안이 현행 오바마 케어와 별로 다르지 않고 또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처음에는 법안 실패를 이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친구라면서 두둔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일요일에는 이들 보수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가 정치행동위원회 성장클럽과 이 헤리티지와 함께 오바마 케어와 낙태 옹호 단체를 살렸다면서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웃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네, 사실 이번에 실패한 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주도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돕기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 케어라기보다는 라이언 케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법안 실패와 관련해서 라이언 의장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수적인 뉴스 전문 방송 폭스 뉴스의 한 진행자가 라이언 의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나 라이언 의장을 비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이언 의장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고 있고 훌륭한 하원 의장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마크 메도스 하원 의원 역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하원 의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오바마 케어 폐지와 또 대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요?
네, 일단은 두고 본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오바마 케어는 얼마 못 갈 것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Obamacare unfortunately will explode. It's going to have a very bad year. Last year you had over 100% increases in
네, 현 오바마 케어는 붕괴해서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100% 올랐다면서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서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몇 차례 실패를 맛봤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겠군요.
네.
이민 관련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또 이번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까지 실패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의 기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 공화당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건강보험 법안 문제는 뒤로 하고 이 다른 일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일 이전 이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은 이 환경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조세개혁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금요일 인터넷 언론 엑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세개혁 문제를 연구해왔다면서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행 35%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조만간 조세의 개혁안을 내놓겠다면서 오는 8월 초까지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의회 총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독립위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관련 조사를 전담할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 역시 MBC 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현재 이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각 위원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이 독립위원회 설립을 주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오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입수한 정보를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먼저 언론과 백악관에 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게 도청당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FBI나 또 의원들이나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해왔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들이 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수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이 누네스 위원장이 밝힌 겁니다. 누네스 위원은 합법적인 수집 활동이었지만 그 내용이라든가 트럼프 인수위 측 인사들의 이름이 그대로 공개된 채 보고서가 펴졌다면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독립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보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트레이 가우디 의원은 이미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있다면서 바로 FBI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보다 더 독립적인 수사기관은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턴 씨 등은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면서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또 나쁜 음식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네, 그런데 이 특정 음식이 실제로 사망률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몸에 좋은 음식 6가지 그리고 나쁜 음식 4가지의 섭취량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또 당뇨로 인한 미국인 사망률에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에 최근 실린 연구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012년에 70만 명에 달했다는 정부 통계와 이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 식습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10가지 음식이 이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에 45%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몸에 좋고 나쁜 10가지 음식이 과연 뭘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우선 몸에 좋은 음식으로는 견과류와 씨앗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또 과일과 채소, 마지막으로 통밀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몸에 나쁜 음식 네 가지로는 소금, 햄과 같은 가공류, 붉은 살코기,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 음료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사망률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네, 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봤더니 이 몸에 좋은 6가지 음식을 너무 적게 먹었고 대신에 이 몸에 나쁜 4가지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예.
네, 연구를 주도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레나타 마이카 박사는 이들 식품이 구체적으로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요. 이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견과류에 포함된 몸에 좋은 지방은 대신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북한에서 이 칼파스라고 부르는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음식들 가운데서도 특히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몸에 나쁜 것이 이 과도한 소금 섭취였다는데요. 사망률에 10% 가까이 연관이 있습니다. 또 가공 육류를 과다 섭취하거나 견과류, 씨앗류, 또 생선을 적게 섭취하면 또 사망률에 8%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가 몸에 좋은 특정한 음식이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을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평소에 이런 음식들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던데 몇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몸에 좋은 음식부터 보면 우선 과일은 하루에 3개 정도 먹고 채소는 익힌 것을 하루에 2컵, 생채소는 3컵, 또 견과류는 하루에 20알 정도, 생선은 일주일에 220g 정도 먹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최대한 줄일 걸 권고하는데요. 붉은 살코기는 일주일에 스테이크 한 덩이 정도, 또 소금은 하루 섭취량이 2000mg, 그러니까 차숟가락 하나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공 육류라든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아예 먹지도 마시지도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캣 스티븐슨의 노래입니다. Morning has broken,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rain's new fall, sunlit from heaven, like the first dew fall on the first grass. Praise for the sweetness of the wet garden, sprung in completeness where his feet. Mine is the sunlight, mine is the morning, born of the one light, Eden's all play. Praise with elation, praise every morning, God's recreation of the new.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금요일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립 사업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전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사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살린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송유관이 건설되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키스톤 엑셀이 뭔가요?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에서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까지 연결하는 약 1,897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계획을 말합니다.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약 83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에서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멀리 남북 텍사스주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의 일부입니다.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이미 완료돼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즉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계획입니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은 왜 추진되는 건가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모두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의 경우는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된 게 바로 모래 퇴적층에서 추출할 수 있는 타르 샌드 또는 오일 샌드라고 하는 모래 기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서부 알버타주에는 이렇게 진흙과 모래,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모래 퇴적층이 많습니다. 반면 미국 텍사스 멕시코만에는 정유시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로 보내서 이곳에서 정유 작업을 거쳐서 국내 소비도 하고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트랜스캐나다가 지난 2005년에 처음 이런 사업을 제안했고요. 캐나다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2008년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건설을 허가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거대한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은 얼마나 진전됐나요?
1단계 송유관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시작해서 미국 중부 다코타주와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일리노이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된 이 1단계 송유관의 길이는 장장 3,456km에 달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남부 텍사스주를 이어주기 위한 일종의 연장작업이었는데요. 2단계의 작업은 네브라스카주에서 오클라호마주까지 약 50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2011년에 완공돼서 운용 중이고요. 3단계 작업은 다시 오클라호마주에서 시작해서 남부 텍사스주 포트 아서까지 연결되는 78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2015년에 완공됐고요. 텍사스 휴스턴 정유시설까지 연장하는 3단계 부속사업은 2017년 운용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송유관들은 가능한 미국을 지나는 구간을 적게 하려고 이 캐나다 영토를 크게 돌아서 미국 네브라스카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유시설이 있는 일리노이주나 아니면 다시 오클라호마를 거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스톤 XL은 이렇게 우회하는 구간을 줄여서 중서부의 주들을 거의 직선으로 연결해서 거리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자는 구상입니다. 또 폭이 91cm로 기존보다 더 넓은 관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더 많은 원유를 운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키스톤 XL은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State Department has decided that the Keystone XL pipeline would not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 agree with that decision. This morning, I also
지난 2015년 11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유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환경 파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이 건설되면 몬태나주, 사우스 다코타주, 네브라스카주를 직접 지나게 되는데요. 모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수송 과정에서 원유가 유출될 위험성도 클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운반되는 오일 샌드, 모래 기름은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더러운 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후보 시절에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건설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답해서 지지자들의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This is construction of pipelines in this country. We are and I am.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키스톤 XL 건설 사업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사업 재개의 물꼬를 텄습니다.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 지지자들은 송유관 건설로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송유관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 부대 시설과 음식점, 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모든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송유관 건설 지지자들은 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로 운송하는 것보다 지하로 운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베네수엘라나 중동 등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송유관 건설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키스톤 X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beating around the bush. Beating around the bush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at beating around the bush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ating around the bush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Listen carefully.
Hey, are you free tomorrow?
Yes, why?
Do you like Italian food?
Yes, why? Quit beating around the bush. Are you trying to ask me out on a date?
Sorry about not asking you directly. Will you go out on a date with me tomorrow?
That's more like it. Sure, why not?
네, 본문에서 팀이 영채에게 Hey, are you free tomorrow? 너 내일 시간 있니? 라고 말하자 영채는 Yes, why? 그런데 왜?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팀이 Do you like Italian food? 이탈리아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보자 영채는 Yes, why? 또 왜? Quit beating around the bush. Are you trying to ask me out on a date? 에이, 애들로 말하지 마. 너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팀은 Sorry about not asking you directly.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Will you go out on a date with me tomorrow? 너 내일 나랑 데이트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영채는 That's more like it. Sure, why not? 에휴,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그래, 그럼 내일 데이트하자.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ey, are you free tomorrow?
Yes, why?
Do you like Italian food?
Yes, why? Quit beating around the bush. Are you trying to ask me out on a date?
Sorry about not asking you directly. Will you go out on a date with me tomorrow?
That's more like it. Sure, why not?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ating around the bush이죠. When someone beats around the bush, it means they are avoiding the main topic by not speaking directly about it. The beat around the bush는 빙빙 돌려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할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애둘러서 한다는 표현입니다. 네, 옛날에 사냥꾼들이 새를 잡을 때 새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덤불주위를 막대기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beat around the bush이죠. Beat around the bush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분위기나 상황을 알아보려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와 대화할 때 요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경우에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질문했는데 자꾸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사람에게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and answer my question. 그만 둘러 말하고 내 질문에 대답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re you free tomorrow?
Yes, why?
Do you like Italian food?
Yes, why? Quit beating around the bush. Are you trying to ask me out on a date?
Sorry about not asking you directly. Will you go out on a date with me tomorrow?
That's more like it. Sure, why not?
오늘의 영어 표현, beating around the bush. 빙 둘러서 말하다. Beating around the bush.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7년 3월 27일 오늘.
As the horror of this crash wears off, as inevitably it does, the job of finding out why begins in earnest.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 있는 로스 로데우 공항에서 사상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륙을 시도하던 네덜란드 KLM사 소속 보잉 747기가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미국 페남사 소속 여객기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네덜란드 여객기는 커다란 굉음과 함께 폭발했고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250여 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충돌 사건 직후 60여 명의 승객이 가까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으나 폐남기 역시 폭발해 3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내 사고는 테네리페 섬의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테네리페 항공기 충돌 사고는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64년 3월 27일 오늘.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동쪽 120km 지점에서 진도 9.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약 5분여 동안 지속된 이번 지진은 북미 역사상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1902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과 견줄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의 피해 규모만도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또한 이날 지진으로 가옥과 건물, 도로 등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방송기자인 허브 샌레이언 씨는 당시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지진의 현장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합니다.
About the only way to describe the city of Anchorage in many portions of it is as though the last scene from a god.
알래스카 지진 이후 약 4개월 동안 1200여 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형의 변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